만약에 교회 처음에 오셨으면은 저희가 엘레벤트 시리즈 때 엘레벤트 시리즈 때 우리가 항상 이 캔들을 점등하는 기념식을 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우리의 희망과 기쁨,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는 심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메이시고요. 오늘 너무 여러분들과 예배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구절이 생각났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 같은 예수님의 존재를 찬양한 것이 정말 제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감동시키네요. 예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정말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신 걸 느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우리 이 4주 동안 이 어드벤트 시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본질이자 그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만다가 오늘 아침에 읽어준 것처럼 정말 이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점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강이라는 테마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한 그 본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물러 하시길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평화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나타나는 역사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화라는 단어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는 종종 뭐 평온함 아니면 다툼이 없음 이런 것을 종종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가 십자가의 대속하신 일로 그의 피를 통해 이루신 평화는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샬롬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그가 샬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온함을 넘어서 완전함, 온전함. 샬롬은 모든 것을 다시 통일시키고 모든 것을 그 원래 지음바대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평화를 이룰 때 자신을 통해 만물을 자기와 화목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 죄와 부패로 인해서 분열된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동안 모든 그 3년의 사역 동안 십자가의 사역을 쭉 하고 계셨던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는 정말 법적으로 화해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싶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지 찬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요약해 본다면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온전함과 이 샬롬을 가져온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몇 군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그를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해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에 승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오셔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읽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읽으신 후에 두루마리를 이제 감아놓고 이제 앉습니다. 정말 안식일의 회당에 정말 노말한 건데,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분명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권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혹은 두개 다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앉으신 후에 모든 사람의 눈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역 제첫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주장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의 온전함과 회복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이후로 예수님께서 행한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서 이 사역을 세 가지 일을 보여줍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4장 38절,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42장의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세 가지 일을 성육신을 입으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공생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하고 육신적인 치유를 하고 복음을 전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하시고 이 세상에 온전함과 완결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곡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평화, 이 땅의 복음의 본질인 평화를 만드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는 온전함과 완전함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정말 악한 영에 조종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지 않는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파하시고 하지만 예수님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그 병든 자들을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모든 그들의 몸이 온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픈 몸이 있으면은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병든 자들은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궁극적인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완전한 건강을 그 가치를 선물하셨습니다. 귀신을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서요. 예수님께서는 회복하시러 힐링과 온전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이끄시기 위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일을 가지고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법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를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당신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권한을 받은 것을 이해하기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소를 우리와 같이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안에 온전함과 완전함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날아갈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그 이상으로 평강의 왕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안에 평화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하시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지금 배고프고 굶주린 자, 온전함을 위해 굶주린 자를 위해서 정말 정말 제대로 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때 예배는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사로잡으시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저희의 모든 것을 마음과 영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이 조그만 크래커나 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말 영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올때뭐정 당신에게 지금 정보 당신이 지금 정보를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안에 나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참된 경험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앉아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시키시고 그것만이라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걸로 국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육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잘 보기만 하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화를 이루러 왔고 평화를 주러 왔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동참하기 원한다. 이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제자를 만들어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그치지 않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하신 것 같이 그세 가지를 똑같이 하라고 나가라 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함을 이루러 왔지만 예수님이 또한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셔서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대단하죠? 정말 열두 제자에 국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흥미로운 일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나가서 제자를 나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만든 그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신 그 모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1세기 교회에 보면은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또 보면은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 모든 로마 제국을 완전 뒤집어 놓는 그런 구원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정부와 그의 평화가 점점 커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가져오신 평화, 살륨은 예수님의 3년 사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피조물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어떻게 이게 계속 퍼져나갈 수 있을까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교회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통해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주시에 가거나 설교를 듣거나, 정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은 자연적인 측면만 보면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분부하신 것을 이 세상에서 해 나가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설교를 듣고 정말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같이 동행하기 약간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더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 동일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목사 친구가 있는데 완전 대단한 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발소에 갔는데 정말 그 이발사가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 하고 싶은데 이 이발사는 그 손님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많은 회복의 사역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 6개월 후에 정말 그녀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잘 먹지도 못했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한 명이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IGA 스토어에 가서 그 여자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사서 다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신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안해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정말 이 불안의 영, 악한 영이 올때 꾸짖는 정말 꾸짖어서 그 불안의 영을 쫓아내는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영에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꾸짖었을 때그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복음이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좀 약간 짜증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밴쿠버의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 그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뜨거운 교회로 우리가 밴쿠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추수할 것을 우리가 추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전체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몇 사람들은 그냥 뒤에 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거할 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자들이지 이런 기적을 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나는 정말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고 고백하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정말 사람들을 보면서 기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것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깨어져서 컴패션을 느껴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위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야 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뜻과 목적에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점점 어쩌면 리스크를 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담담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보트를 빌려서 보트를 타고 나갔는데 저기 인디언 아름에 있는 호수 위에서 우리는 예배를 가끔씩 합니다. 기억이 나는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우리 아이처럼 놀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것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러실 때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우리 지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을 갈급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유와 힐링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셔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성령님께서는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찬 컵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성찬을 위해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